갈라디아서 11번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음. 2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강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만 사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신약 안의 은혜.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되고 합당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은 은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기 전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가 오셨을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은혜가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으므로 구약시대에는 아직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은혜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삼일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긴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성결이십니다.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해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율법보다 더 큼. 신약 안에 계시된 은혜를 이해하려면 신약 전반에 관한 명확한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한 율법의 부여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은혜가 온 것이 율법을 주신과 대조된다는 사실은 은혜가 율법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율법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은혜가 율법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주신 것이지만 은혜는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이 그 해에 주신 축복을 셈하고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계속해서 큰 집과 새 옷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너무나 형편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은혜 아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의해서 은혜가 율법보다 크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분명 율법보다 더 높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분이라면 체험에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위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위대해지려면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은혜란 우리에게 만유가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어느 것도 과정을 거치신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사심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2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1절에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킵니다. 확실히 이것은 율법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이 땅에 살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 성육신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안에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들을 은혜에 관한 말로 시작해서 은혜에 관한 말로 끝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22장 21절에서도 그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결론 짓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은혜가 물질적인 축복에 속한 것이라면 어떻게 은혜가 우리 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 신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강조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은혜란 실제로 주관적인 면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위해 한 것. 이제부터는 신약에 의거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한 일과 우리를 위해 할 일을 살펴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타락 안에서 사람은 밖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뿐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이 사람의 존재 안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죄가 있고 안으로는 사악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죄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본성은 사악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율법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사악한 본성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첫 번째로, 삼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성육신 되심으로 이 땅 위에 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들 중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주님은 주님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믿으며 부르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접될 수 있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주님께 이러한 반응을 나타낼 때 생명주는 영이신 주님은 즉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거듭남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면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 중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실제와 실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 그의 모든 풍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공급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그분의 성분으로 채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즉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형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의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마태복음 첫 장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신약 전체에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구속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생활이시며 성결이시며 변화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태가 될 것이며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의 영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입니다. 은혜를 누림. 우리는 하루 동안에 혹은 일생 동안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려면 영원히 소유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온 그 은혜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에 따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당신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 나에게는 당신의 오늘의 은혜의 몫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나와 나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소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2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유 없이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고 이것은 우리의 율법으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7절에 따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에 의해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끝내 체험하고 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유대교인들은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유대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멀었으므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주는 영이 되려고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륜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그분 자신을 이러한 삼일 하나님으로 누리고 그와 하나 되기를 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거룩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새 예루살렘, 즉 영원 가운데 있는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어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섬.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머금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야 하며 그 영 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타고난 나를 부인해야 하며 육체를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할례나 안식일이나 먹는 것에 관한 규례 같은 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한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하고 타고난 나를 부인하고 육체를 못 박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있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은혜의 체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온 은혜 안에 굳건히 섭시다.